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잘 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자꾸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요. 그 우리 유아실 일부러 불을 끄신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요? 예. 저는 뭐 우리 교회 정전이 된 줄 알았어요. 그 부분만. 예. 자, 오늘은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보시면 진한 푸른색 부분과 옅은 예, 하늘색 부분이 있고 맨 밑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은 무슨 색으로 보임? 예, 맨 밑에 푸른색 계열이 아닌 다른 색깔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저 맨 밑에 부분이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약 95% 이상은 예, 저 맨 밑에 부분이 회색으로 보일 겁니다. 회색으로 보이십니까? 예, 아니에요? 가만 계셔요. 예, 확률상 예, 대부분 회색 계열로 보여요. 그런데 확률상 회색은 안 보입니까? 예, 이제 이 명도가 좀 달라서 그래. 아무튼 이 원고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예, 원래 인터넷 그에 띄운 거는 회색인데 예, 그걸 받아갖고 저 띄우고 띄우다 보니까 예, 좀 이상해졌는데 색깔이. 아무튼 회색 비스무리하게. 어쨌든 푸른색으로는 안 보이시죠? 예, 푸른색으로 안 보이시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저 부분이 예, 황토색으로 보인다.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95% 이상은 회색 계열로 보일 텐데 약 5%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빨강, 아,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조금. 내가 설교를 못 하고 있잖아요. 빨강색으로 보인다.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 부분이 예, 거의 없어요. 이거는 만약 저 부분이 움직이는 빨간색으로 보인다. 움직이면서 이런 분들 있어요? 한 분도 있으면 안 돼요. 예, 없죠? 움직이는 빨간색으로 보인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분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심리학적인 평가이고 확률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100%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뭐 마음에 담아두진 마시고요.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아이고, 아까 색깔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까만색이고 하얀색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저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만약 검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검은 부분. 검은 거 안 보이는데 이러신 분 안 계시죠? 네. 검은 부분만 아,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자꾸 떠드셔요. 성교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떠드셔요? 네. 검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트럼본이나 색소폰 같은 이 악기를 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 그림에서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의 차이, 예, 이 차이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예. 근데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도 못 보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정말 가만 계셔야 돼요, 이거. 예. 저것은요, IQ 160 이상만 보이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림인데요. 저 그림 안에 모두 몇 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을까요? 예. 저 그림 안에 있는 사람을 11명 혹은 12명까지 찾게 되면 그 사람의 IQ는 이제 16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정확한 IQ 검사에 따른 결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 이 그림 속에서 11명 혹은 12명의 사람 형상을 찾는 분이 있다. 대단한 관찰력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딱 보시니까 한 금방 한 세 분 네 분은 보이시죠? 예, 이거 금방 안 됩니다. 예. 설교 시간 내내 저 그림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저 그림에 대한 정답은 예,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예,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저 그림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중으로 두 곳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있고 자그마하게 또 하나 예루살렘 성 문을 중심으로, 그렇죠? 성 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커다랗게 나타나 있지요. 자, 이처럼 똑같은 그림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말씀, 재림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성도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메시지. 그래서 성도들은 재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림의 말씀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된다는 종말을 가리키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본문에 담겨 있는 각각 다른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대하여 각기 다른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초점을 맞춰서 부자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이 부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놓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온 부자가 놓친 것은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 얘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을 대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본문에 나온 부자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지옥에 갔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헌신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자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반대로 천국에 가서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로서 호의호식하며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반대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은 반드시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아멘을 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이고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근거는 저기 있는 저 본문 25절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전 소개한 그 목사님처럼 아차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상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받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천국에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있는 저 본문 25절에서 부자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자와 거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 세상 삶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천국, 지옥 결정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자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부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자신에게 주어진 충분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충분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충분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저 19절 말씀인데요.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날마다! 이 단어에 담겨진 뜻은 1차적으로는 이 부자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자에게 날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왜 무엇 때문에 놓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 충분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친 이유에 대해서 물질 때문에 놓쳤다. 부자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물질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이 부자는 자신에게 있는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해석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장로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집을 집필한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빈센트 목사의 해석을 들어보면 그 해석,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신 메시지에 좀 더 가까운 정확한 해석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는 이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친 이유에 대해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빈센트 목사의 해석, 이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친 이유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근거는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과 바로 앞부분,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세트라고 보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누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6장을 하나의 세트로 보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내용과 연관된 쉬운 거, 누가복음 15장 비유와 누가복음 16장 비유의 대상이 같다, 인물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비유,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거의 다 아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뭐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예, 탕자의 비유는요,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탕자, 돌아온 탕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 그리고 탕자의 형, 큰아들이 나오죠. 탕자와 큰아들은 그 당시 각각 누구를 가리키느냐? 저기 있는 것처럼 탕자는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 죄인들을 가리키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사회의 죄인들을 탕자라는 인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큰아들이라는 인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들을 탕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큰아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죄인들을 거지라는 인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자라는 인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척 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100%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자로 비유하셔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믿으면서 100%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착각 속에 빠져있다간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는 두 개의 달걀이 있어요. 저 중에 하나는 진짜 달걀이지만 다른 하나는 가짜 달걀입니다. 소위 중국에서 만든 짝퉁 달걀인데, 자, 여러분, 저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달걀이고 어떤 것이 가짜 짝퉁 달걀일까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진짜 달걀이라는 표시일까요? 아니면 짝퉁 달걀이라는 표시일까요? 예, 정답은 왼쪽에 있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중국에서 만든 짝퉁 달걀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히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로 오른쪽에 있는 요 표시 없는 게 요 달걀이 짝퉁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서도 아마 여러분은 아, 그렇게 아셨을 거예요. 이 짝퉁 달걀을 만드는 거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달걀 만드는 사람들 이걸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흰자와 노른자 위에 백반 같은 것을 첨가하고 심지어 밀가루나 전분을 넣어서 진짜 달걀과 이 맛까지 유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표시 저 달걀에는 진짜 달걀의 성분은 0% 전혀 없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짝퉁 달걀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먹는 것.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실제로 지난 5월 중국 광동성에 사는 50대 남성이 짝퉁 달걀을 진짜인 줄 알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먹다가 결국 급성장염 그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100%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충분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 부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다음은 두 번째, 본문에 나온 부자가 놓친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4절과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부탁은 지옥 불꽃이 너무나 괴로우니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조금만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이었고, 두 번째 부탁, 내 형제 다섯 명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NO! 안 된다고 거절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부탁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다섯 명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면서 거절을 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9절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 다섯 명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부자의 다섯 명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다섯 명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요. 자, 이러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해서 이 부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저기를 보셔요. 그렇지 아니 아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해서 이 부자는 그렇지 않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 중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 형제들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해도 내 형제들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부자의 말, 여러분, 이 부자의 말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말은요, 다름 아닌 부자 자신의 이야기. 다시 말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가야만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처럼 자신의 형제들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릴까봐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놓친 또 하나의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보여드린 사진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것이라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전체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한다고 그때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나온 저 사람은 중국 후베이성 쯔장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39살 먹은 양차오취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장면은 양씨가 지난 9월 18일, 지난달이 얼마 안 됐지, 18일 오전에 자기 부모님과 면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은 짧은 면회가 끝난 후 면회실을 나서던 양씨는 갑자기 몸을 돌려서 부모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한평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다음 생애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사람, 좋은 아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뒤 양차오치한 양씨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 장면은 양차오치환의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사형집행서를 읽는 모습인데요. 사형집행서를 읽고 난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양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어릴 때부터 훔치는 나쁜 버릇을 들인 것,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돈 200위안 훔치자고 노인을 살해한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말을 끝으로 양처호치안의 사형은 집행됐습니다. 지난번 금요기도 시간에는 이 양차오치안의 아버지가 남긴 말은 소개하지 못했는데요. 양차오치안의 아버지는 사형 집행 직전 마지막으로 아들을 면회하고, 조금 전에 보셨죠? 그 면회하고 돌아서면서 면회실 철문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아들을 야단쳤다면, 내가 그때 아들을 야단쳤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아들을 야단쳤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 말은 아들이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자기 아들이 처음으로 범죄했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아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매를 들고 엄하게 야단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그만 자기 아들을 올바로 인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 부자의 모습을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놓치지 않도록,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전달하는 사명 저희 모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